저도 최근에 일본을 한 두 차례 다녀온 적이 있는데 지금 일본 사회는 보이지 않는 큰 충격에 헤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그 쓰나미 사건 이후로 그 정신적인, 심리적인 공황 상태에 빠져서 어떤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 한인교회로, 한인교회래봐야 뭐 그렇게 큰 교회가 없죠. 작은 교회인데 한인교회로 많은 일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지금 몰려들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느 교회는 없던 일본어 예배까지 만들어서 지금 예배를 따로 서비스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만큼 이 영적인 공허감이 커요. 그래서 지금 자막에 우리 형제의 멘트처럼 평생에 한 번 딱 일본 선교를 갈 기회가 있다면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자, 옆에 분에게 지금이랍니다. 인사 좀 하세요. 오늘 예배가 마쳐지고 나가는 순간 꼭 100명이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예, 아멘. 5부 때 아멘 소리가 제일 컸어요. 예, 여기서 100명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참된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공부 겸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4장은 인류 역사의 대전환점이 시작되는 현장입니다. 왜냐하면 1장서부터 3장까지는 인류가 탄생이 되고 창조가 되죠. 그리고 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류가 없었던 에덴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는 현장이 3장까지의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책이 4장인데 4장의 첫 사건이 예배의 현장이에요. 그만큼 이 예배의 문제는 온 인류에게 밀접한,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실 모든 얘기가 예배의 이야기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천상의 예배의 광경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예배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순례자로 살면서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우린 어차피 평생 이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인생의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류의 문제는 사실상 또 예배의 문제이기도 해요. 오늘 이제 4장을 들여다보면서 그 문제를 좀 하나하나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볼까요, 한번? 우리 형제들이 한번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 이 한 절을 보면 그냥 평범한 구절처럼 보여집니다. 하와가 아들을 낳고 아담을 통해 아들을 낳고 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생산을 했다. 뭐 그런 신앙 고백에 가까운 표현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 원문을 들여다보면 이 의미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은 여기 지금 표현 하나가 사람이 감히 써서는 안 될 표현 하나가 여기 등장해요. 가인이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 되어 있죠? 등남하였다. 이 등남하였다는 뜻이 사실은 창조하였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창조하였다. 만들었다. 자, 이 단어는 절대 인간 쪽에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창조하였다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 단어를 써요. 이것은 철저히 타락한 인생들이 빚어진 아담의 오해입니다. 아담이 가인을 낳았어요. 여자인 하와를 통해 가인을 낳았습니다. 그만 그 가인이 메시아인 줄 착각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오해가 가능했을까요? 창세기 3장의 약속 때문입니다. 3장 1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15절 한번 볼까요? 그 앞에 장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서 아담에게 약속한 것은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메시지였거든요. 자, 그런데 성경 전체에 걸쳐 여인의 후손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인물은 딱 유일하게 한 분밖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여인의 후손이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는 남자와 여자의 합방을 통해서 이 땅에 생존한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여인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여 이 땅에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인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라고 할 때는 성경 어디를 들춰보든지 일관되게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발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타락한 아담에게, 범죄한 아담에게 여인의 후손을 통해 구원을 얻겠다는 이 메시지를 준 것은 그런 차원에서의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범죄한 아담이 그 부분을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인인 하와를 통해 생산한 가인을 메시아로 착각을 했어. 창조라는, 여기서는 등남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런 어불성설에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가 뿌리 깊게 오늘까지 행하고 있는 죄악들이에요. 인간은 스스로가 메시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뿌리 깊은 생각이에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긴 역사의 오해가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이 가인의 탄생을 통해서 인류를 고발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둘째를 낳죠. 자, 둘째 이름이 뭡니까? 2절, 우리 자매들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벨을 낳죠? 근데 아벨의 이름 뜻은 뜻밖에도 그 허무, 먼지, 티끌, 영어로 얘기하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허무한 존재다. 티끌 같은 인생이다. 이런 이상한 의미를 담은 이름이 되었어요. 아벨은 그렇게 그 의미를 부여받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자, 그 이유를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서 왜 그래야 했는가를 이제 조합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에 보면 두 사람의 직업이 등장을 해요.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었죠?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아벨은 뭐 하는 사람이었죠?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또는 주일학교를 다닌 분들은 이런 스토리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어린이 여러분, 왜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싫어했죠? 그리고 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을까요? 예, 맞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피가 없는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희생이 없는 제사를 거절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벨의 제사는 희생이 있는 제사였기 때문에 피를 흘려서 드린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거예요. 아셨죠? 그럼 아멘 그래요, 애들이. 공과책에도 이런 묘사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뜬금없는 질문을 해보죠. 하나님이 직업차별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어요. 농사꾼이 곡식을 드린 게 뭐 이렇게 크게 잘못됐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어요. 양치는 자가 양을 드린 게 뭐 이렇게 대수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논리라면 우린 직업을 잘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거는 좀 무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적어도 오늘 연락된 제사와 거절된 제사의 근본적인 차이는 제물 자체 때문 아니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맞죠, 여러분? 대답을 좀 하십시다. 저 오늘 생방송으로 지금 다섯 번째입니다. 예, 격려하는 차원에서. 알았죠, 여러분?
네.
예. 일단 이 거절된 문제가, 연락된 문제가 재물 자체 때문은 아닌 게 확실해요. 왜? 가인은 농사꾼이에요. 농사꾼이 곡식을 드린 거예요. 양은, 아벨은 양치는 자예요. 그 양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혼선이 빚어졌을까요? 성경은 다행히도 우리에게 두 사람의 예배 자세에 매우 중요한 빌미 하나를 힌트로 남겨놓습니다. 3절 볼까요? 세월이 지난 후에, 자, 일단 고개를 들고 저를 다시 한번 보세요. 뭐가 지났다고 되어 있어요? 한글 성경은 참 어차피 이게 번역 성경이다 보니까 저렇게 애매한 표현이 많습니다. 세월이 지났다면 이게 뭐 10년을 지났다는 얘기냐, 100년이 지났다는 얘기냐, 뭐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농사의 한 절기가 끝난 후, 영어 성경에도 보면 날들의 끝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어떤 한 절기가 끝난 후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양도 치는 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가 끝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세월이 지난 후를 정확히 아는 문제가 왜 이 해석에 중요한 관건이 되냐 하면 이 제사의 성격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그렇다면 이 제사가 감사 제사일까요? 희생 제사일까요? 감사 제사예요. 희생 제사라는 제도는 모세 율법 이후에 구체화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사실 그런 구분이 별로 없어요. 각을 뜨고 염소를 드리고 비둘기를 드리고 하는 구체적인 그런 희생제사는 모세율법 이후에부터 백성들에 의해서 시행되곤 했습니다. 그 창세기 때는 훨씬 그 이전이거든요. 그렇다면 농사의 한 절기가 끝난 후라는 이 표현으로 봐서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 드렸던 이 제사는 적어도 감사제사라는 성격입니다. 맞죠, 여러분? 자,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의 예물을 드리는 모습을 조금 더 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십시다.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여기까지는 별로 하자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아벨의 순서에 가서 힌트를 주므로 이 가인의 태도가 얼마나 무엄하고 잘못되었는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벨의 태도로 가보십시다. 우리 형제들이 한번 4절만 읽을까요? 시작! 보세요. 아벨은 자기도 양에 뭐를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까? 첫 새끼. 어감이 조금 불편하긴 한데 어쨌든 우리 2주 전에 11조를 설명드리면서 이 일 또는 첫 것이 히브리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공부했어요. 기억나죠?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2주밖에 안 지났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모든 것을 대신하고 나머지 모든 것을 대표한다는 의미가 일이라는 첫이라는 개념 속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러면 아벨은 지금 어떻게 드린 겁니까? 무슨 고백을 담아 드린 거예요? 이 모든 농사가, 이 모든 목축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를 이렇게 담아 드린 거예요. 이건 신앙 고백의 문제였어요. 근데 여기서 멈춘 게 아니에요. 이어서 보면은 첫 새끼와 그 뭘로 드렸다고 되어 있죠? 기름으로 드렸으니, 앞을 좀 보실까요? 기름으로 드렸다는 말은 이 양을 잡아가지고 기름기 있는 쪽을 잔뜩 잘라다가 드렸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조금 솔직히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기름진 곳,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제일 좋은 부분을 드렸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럼 보십시다. 우리 그 자라면서 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뭐 지금도 다 부모스라에 대부분 계시겠는데 이런 그 잔소리 많이 들으셨죠. 예, 이놈의 자식아, 이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 내가. 그런 말 많이 들었죠? 뭐, 안 들은 척하고들 앉아 계시는데. 저는 많이 듣고 자랐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말 안 듣고 속세이고 그러면. 자, 그런데 예물을 드리는 두 사람의 극명한 태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설명되지 않은 삶의 모습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겁니다. 가인은 그냥 드렸어요. 재물이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재물을 어떻게 드렸다고요? 그냥 드렸어요. 예배 시간이니까 형식적으로 드린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아벨은 어떻게 드렸어요?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어요. 제일 좋은 부위를 드렸어요.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아벨의 하나님에 대한 일상적인 삶의 태도가 보여요, 안 보여요? 대본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 가인의 길로 행하여 그랬어요. 그 길이 무슨 뜻입니까? 삶의 양태와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문제는 삶의 문제였습니까? 재물 자체의 문제였습니까? 삶의 문제였어요. 정확하게. 그런데 또 보십시다. 자, 성경을 보십시다. 5절.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뇨? 안색이 변함이 변함은 어찌미냐? 자, 7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자, 거기 이제 우리가 오늘 설교에 몸통에 해당하는 이제 결정적인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이 안색이 변한 가인을 향해서 뭐라고 질책을 합니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선을 보통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윤리나 도덕적인 잣대로 이해를 합니다. 아, 착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자,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성경이 비틀어지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선을 행한다고 할 때 무슨 뜻으로 그 표현을 하는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 발언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서 예배를 놓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적어도 이 선은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여기서 네가 선을 행하면, 이 히브리 말은 바르게 재물을 드리다 할 때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선을 행한다는 표현과 예물을 바르게 드린다는 표현과 같은 어근을 사용합니다. 같은 말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했다 그 말은 그럼 뭘 했다는 얘기예요? 예물을 바르게 드렸다 그 말이에요. 예물을 드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물을 어떻게 드렸다는 얘기예요? 바르게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면 대답이 금방 나와요. 이게 재물 문제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였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가인은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형태적인 예배자로서는 나왔는데 어디에서부터 이미 근본적인 문제가 생겨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틀려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태도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네가 선을 행하면, 바르게 예물을 드리면, 즉 그 말은 이면에 내 질서와 통치 밑에 네가 놓여진 삶을 살았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월이 지난 후 날들의 끝에 농사의 한 절기가 지난 후라는 말 속에는 이것이 예배 속에서 발언되어진 말로서 이걸 이해하셔야, 예배는 종말적 암시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자, 보세요. 농사라는 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심어요. 그리고 경작을 하죠? 자랍니다. 그 다음에는 결과물이 나올 거예요. 그걸 가지고 누구에게 나갔다는 얘기예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나님께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 됩니까? 이것은 이 모든 역사도 그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 속에서 그분에게로 귀결이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배의 의미 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종말적 암시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매주 이렇게 나와서 형태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땅의 질서가 하나님의 통치 밑에 있으며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대로 흘러갈 것이고 모든 역사의 주재자가 하나님이시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역사는 그렇게 끝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무슨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심상치 않은 자리예요, 사실. 세상이들은 고백할 수 없는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의 통치와 질서를 그분께 인정하고 돌리는 자리예요. 그래서 보세요. 예배로 시작된 인류가 계시록에 가면 예배의 자리가 등장을 해요. 천상의 예배가 미리 땡겨져서 요한에게 보여집니다. 열두 장로가 면류관을 쓰고 앉아있는데 그 중앙에 어린 양이 보좌에 앉아요. 그러자 어린 양을 보자마자 열두 장로들이 쓰고 있던 면류관을 그분에게 벗어 던집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잘라서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결과를 만든 줄 알았더니 마지막 역사의 뚜껑을 열고 끝나고 나서 보니까 어린 양의 공로였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머리에 씌워졌던 언제나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네가 잘했다, 애썼다, 네가 믿었다, 네가 수고했다 이런 표현을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잘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천상에 가니까 어린 양의 공로였더라고요. 그래서 면류관 벗어서 누구에게 드려요? 어린 양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죠? Worship.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예배가 뭐예요? Worth, 가치를 돌리다 그 말이에요. 누구께? 하나님께. 그게 예배예요. 이 땅의 모든 통치와 질서와 가치를 하나님께 돌리는 확인과 고백을 이 땅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아멘? 그런데 오늘 가인은 어디서부터 실패한 자였어요? 가인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어긋나 있는 자였어요. 그래서 그런 태도의 예물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아벨은 그 이름 자체가 무슨 뜻입니까? 허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군요. 내 공로가 아니었군요.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 밑에 하나님의 질서 밑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게 아벨이에요. 이거를 히브리 기자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해석을 해놨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한 서너 군데 성경을 찾아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다 여세요. 히브리서 11장 4절을 우리 형제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우리 형제들이 다 같이 시작. 자, 눈은 본문을 고정하시고 귀로는 제 얘기를 좀 들으십시오. 모든 분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러므로서 무슨 증거를 얻었죠?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그런데 아벨이 어떻게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되어 있죠? 믿음으로. 자, 이제 고개를 드세요. 묻습니다. 좀 근본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속에서 생산해낼 수 있고 내 속에서 가능성을 추스리고 내 속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겁니까? 그것이 복음의 증언이에요. 믿음은 절대 내 속에서 생산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우리는 파산된 존재였어요. 그래서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나서 그 의가 누구라고 성경은 약속했습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었다 할 때는 내가 수사적으로 믿었다 그러지만은 그 믿음 자체가 누가 주신 믿음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주신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외부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면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은 자기 믿음이에요? 받은 믿음이에요? 받은 믿음이에요. 자, 볼까요? 에베소서 2장을 빨리 여세요. 우리 자매들 한번 에베소서 2장 8절을 자 같이 읽습니다. 자매들만 시작. 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요. 우리가 믿음으로서 구원을 얻는데 그 믿음 자체가 은혜라고요. 그냥 받은 거라고요. 내 속에 가능성을 추스리고 내 속에서 생산해낸 게 아니라고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선물이라. 아멘? 자,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믿음으로 드렸다는데 그 믿음은 누구로부터 온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럼으로써 의롭다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샅샅이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냐면 도대체 아벨은 어떻게 그와 같은 참된 예배자가 되었을까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생명의 눈을 열으셔서 생명을 보게 했기 때문에 참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혼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자로 예배의 자리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중요한 얘기를 그렇게 염소 시험지 씹듯한 표정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들으면서 주먹을 불끈지고 몸을 바들바들 떨면서 환희와 감격 속에 들으셔야 되는데 너무 덤덤하게 앉아서 뭐 그런가 보다 뭐 그냥 아유 미치겠어요 진짜. 응? 누가 참된 예배자가 돼요? 이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 아멘? 자, 한 군데만 더 확인을 합니다. 아, 여러분 표정이 돌아올 때까지 요한일서 요한일서 3장 12절 우리 오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해 주신 찬양대원들만 12절 다 같이 시작.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쭙죠. 가인이, 잘 들으셔야 돼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살인자입니까? 그 속에 살인할 수 있는 죄가 있었기 때문에 열매로 살인이 나온 겁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입니다. 살인을 했기 때문에 살인자가 아니에요. 이미 그 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분노가 그 죄성을 건드림으로 열매가 살인으로 나온 것뿐이에요. 여기 그 정확한 단어 하나를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됩니다. 12절 다시 보세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뭐하여? 속하여.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우리는 이제 토요일마다 여기 가득이 메워져서 우리 청년들 리더 공부를 합니다. 토요일 5시에. 로마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뭐냐? 신앙생활은 우리 속에 가능성 있는 어떤 여지를 개발하고 어줍지 않은 심리학과 무슨 치료가 들어와서 그걸 개선해서 괜찮은 사람을 만들어가는 싸움이 신앙생활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정확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 예? 사망에서 소속이 바뀐 거예요. 속함이 바뀐 거예요. 위치가 바뀐 거예요. 그런 자들이 계속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통치 밑에 들어가는 싸움을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커다란 골리앗과 그 군대를 앞에 놓고
뭐라고 일갈했죠? 하나님의 군대를 너희들이 뭔데 모욕하느냐. 이 싸움을 소속의 싸움으로 봤지 크기의 싸움으로 이해하지 않았어요. 이게 결정적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근본적 이유였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인들의 인식 세계여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볼 때는 전부 골리앗 같아요. 그리고 그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유재석 컴플렉스라고 그럽니다. 네? 실제 민수기에 보면 백성들이 뭐라고 통곡을 하고 울부짖어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이이다. 그걸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계속 세상은 크기의 싸움으로 전선을 속여요. 별거 아닌 것들이 이래요. 그런데 다윗은 정확하게 그 싸움의 실체를 뭘로 봤어요? 이것이 소속의 싸움으로 봐. 누구의 소속이냐? 여호와의 군대라는 표현을 해요. 오늘 여기도 뭐라 그래요? 가인에 속하여라는 표현을 해요. 우린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그리스도께 속하여 그분 지위와 질서와 통치 밑에 들어간 싸움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저녁마다 여호수아 공부를 하죠? 이제 오늘 저녁에도 할 텐데.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무슨 리더십에 관한 책도 아니에요. 이기는 전략을 소개하는 전략 매뉴얼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질서와 그리스도의 통치 밑에 순종하여 들어가는 싸움을 연습하는 것이 여호수아예요. 뭘 거기서 리더십의 비결을 끄집어내고 쓸데없는 소리를 합니까?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도 없어요, 성경에는. 그런데 오늘 아벨은 어떻게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가 있어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아무리 예배의 형식을 갖추었어도 하나님께 근본적으로 속하지 않는 자는 그 예배는 거절됩니다. 누구처럼? 가인처럼.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구약에 보면 요시아라는 왕이 등장을 해요. 8살에 왕이 올라요.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좀 먹었죠. 20대 중반인가요? 30대 초반인가요? 됐을 즈음에 조상의 길로 따르질 않고 종교개혁을 선언합니다. 나라가 이 꼴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일 먼저 말씀 선포가 중단되고 예배가 중단되었던 성전 척결 운동을 벌입니다. 여기에 동참한 부하들이 왕의 명령을 따라서 성전을 이제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싹 청소하기 시작해요. 청소하다가 연복궤가 발견이 됩니다. 심지어는 그 안에 성도들이 헌금한 연보조차도 기수가 안 돼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연보가. 먼지가 뽀얗게 쌓여가지고. 그래서 그걸 걷어내는 과정에 제일 밑에서 경천동지할 물건 하나가 발견이 됩니다. 지금 이 얘기를 처음 듣는 표정들을 하고 들으시면 어떡합니까? 이게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발견된 물건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 책이 발견이 돼요. 부하가 놀래서 이걸 왕한테 갖다 주고 읽힙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듣던 왕이 옷을 찢고 통곡을 해요. 우리가 얼마나 예배가 중단이 되었고 말씀 선포가 중단이 되었던가.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는 모든 우상을 척결하고 제일 먼저 예배 회복을 선언합니다. 자, 우리가 중단되었던 예배를 유월절 제사를 회복하십시다. 그리고 이제 차양대 연습시켜서 차양대 앉히고 주보 새로 만들어서 이제 주보 돌리고 안내위원 저 입구에 서고 헌금연들 딱 가운 입혀서 준비되고 이제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오랜만에 우리가 중단되었던 예배자로 올라가자 해서 우아한 옷을 차려입고 입에는 웃음을 걸고 쫙 올라가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별명이 붙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으로 임하세요. 너는 지금 가서 반드시 그 예배하러 올라오는 유다 백성에게 내가 네 입에 준 이야기를 꼭 메시지로 선포해라. 그 얘기를 우리가 확인해 봄으로써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을 보세요. 예레미야서 7장. 예레미야서는 이사야서 다음 책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저하고 여러분들이 전체가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여러분 앞뒤가 안 맞죠? 지금 모든 예배의 준비를 완벽하게 지금 끝내놓고 오랜만에 예배의 회복을 위해 성전으로 우아한 차림과 웃음으로 올라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것을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왜? 5절 다 같이 한번 시작.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6절 시작. 이방인과 과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무슨 얘기일까요? 뭘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형식적이고 형태를 갖춘 예배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뭘 먼저 고치랍니까? 삶을 먼저 고쳐라. 예배의 형식은 붙들고 있으면서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간음하고 여전히 사기치고 여전히 도둑질하면서 너희는 절대 그런 예배의 초소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자, 8절을 또 볼까요?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 도다. 9절 다 같이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시작! 이 집이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이 일가를 누구도 인용하셨습니까? 예수님도 성전 척결을 하시면서 이 본문을 인용하세요. 너희가 이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려느냐? 삶은 고쳐지지 않은 채 형식만 붙들고 있는 예배. 거짓말하지 마라. 이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속지 마라. 그 얘기. 무슨 예배가 아울러 중요하다는 얘기일까요?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여러분 왜 산 제사로 드리며 왜 몸으로 드려야 할까요? 산 제사는 무슨 제사의 반대말입니까? 죽은 제사의 반대말이에요. 구약의 모든 제사는 제물을 잡아 죽여서 드리는 제사였어요. 근데 그 제사의 특징은 뭐예요? 그 제사는 드리면 또 죄짓고 와서 속죄를 해야 되는 제사였어요. 그래서 죽은 제사예요. 그런데 그 죽은 제사를 끝내기 위해서 영원한 제물로 자기 몸을 드리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죽은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어요. 이제는 우리에게 무슨 제사가 남았습니까? 산 제사가 남았어요. 그런데 그 산 제사는 뭐로 드리랍니까? 몸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몸! 왜 몸으로 드려야 될까요? 삶으로의 예배를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 조문을 나서면 6일의 삶의 예배의 현장이 기다리고 있어요. 훌륭한 군인의 복장을 어떤 복장일까요? 버클이 번쩍이고 바지에 날이 서 있고 군화가 반짝이는 모자가 팽팽히 챙이 세워져 있고 그런 복장이 군인의 훌륭한 복장일까요? 진정한 군인의 복장은 팔꿈치에 피가 배어있고 잔등에 허연 소금기가 덕지덕지 굳어져 있고 무릎팍이 까져서 피범벅이가 돼 있고 온몸에는 상처투성이에다가 예, 여러분들이 이제 이 형태적인 예배를 마치고 저 문을 나서서 캠퍼스의 현장에서 일상의 현장에서 직장의 일터에서 사노라면 엄청난 골리앗들이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이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그 예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할 겁니다. 그때 버텨야 돼요. 피를 질질 흘리면서 싸워야 돼요. 무너지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 피가 덕지덕지 묻은 상처난 얼굴로 주일날 만나서 살아남은 전우끼리의 간증과 감동을 나누는 게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여야 돼요. 그게 아벨의 제사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저 문을 나설 때 나는 공로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장 되신 그분이 우리의 싸움을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십시다. 찬양하십시다. 계속해서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사망에도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살아갈 내 삶의 곳에서 예배하네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된 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그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예배하네 우리 시간 나같이 한번 눈을 감고 저 문을 나서기 전 삶의 예배의 자리로 떠나기 전 두 가지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아벨처럼 티끌 같은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속함을 입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예배자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6일 동안의 삶의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그 성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주일날 얼굴과 얼굴을 이곳에 만날 때 피범벅이가 되는 만남이 있을지라도 승리하고 감동과 간증을 나누는 예배자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나가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이 임재하시옵소서.